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서 구원받도록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의 최대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원을 할 때는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큰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는 그런 식으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것 다 끝내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예수 믿은 보람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 믿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참다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의 생명으로 죄짓는 생명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살라고 하는 그 삶이 죄인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삶인 것이고 구원받아야 될 생명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그것은 예수가 가지고 있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갖고 온 그 죄인의 생명, 죄짓는 생명,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 생명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이제 남들을 구원해내고 나도 똑바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남들도 구원해내고 그들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정의에 비춰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명찰은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시작도 안 됐으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게 없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나한테 임하게 되었을 그때에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와서 죽고 새로 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그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예수가 했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에 의해서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게 예수 믿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그냥 예수 믿는 이 일들을 나는 그냥 옛사람이 안 죽고 그냥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나한테
물질 축복을 주고 예수가 나한테 뭐 자식 잘 낳게 해주고 건강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와서 너 그런 것은 너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것이고 다 놓고 와야 될 것이니까 넌 오직 나의 생명 받는 것에 모든 정성을 다해라.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나의 생각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자리를 잡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존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점점 내어주게 된다면 우리들은 점차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고 여기서 내가 밥이 나오고 여기서 내 옷이 나오고 여기서 내 먹을 마실 물이 나오는데 이걸 꽉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건 너희가 필요할 때 내가 줄 텐데 그것을 네가 쟁취하느라고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이 말씀을 먼저 듣고 그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했는지 두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거절하고 무슨 일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흔히들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거 붙잡는 거 잠시 멈추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바대로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아는 것은 밥을 먹어야 살고 옷을 입어야 따뜻하고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다른 내가 무엇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하는데 예수께서는 그걸 가만 놔두면 예수가 온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놔야 살고 놓고 나를 따라야 산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가 집요하게 덤벼들고 찾아오니까 우린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내 팽개치는 그런 이런 예수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받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생명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일을 하겠죠. 예수의 일을 할 텐데 그 예수의 일을 할 때 예수가 받는 고난을 그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제대로 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전해도 상식의 예수, 윤리 도덕적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생명을 전할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게 되고 저항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나중에 살게 될 것인데 자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한테 나눠줬죠.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사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그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받았으면 사도들도 그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의 고난이 구원받는 자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자가 구원자를 고난을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일반적인 세상 고난을 얘기하고 자기가 힘들게 너에게 오는데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로 인하여서 바울이 받는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하기를 친히 손으로 일하였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우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바울이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같이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어떤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겪는 이 고난들이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겪는 십자가 고난에 관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는데 친히 손으로 일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울이 윤리도덕적인 성경을 통해서 윤리도덕적인 교훈을 전한 것이 아니라 친히 손으로 전했던 얘기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욕을 나간 즉 욕을 들어먹은 즉 축복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뭐 같은 맥락에서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핍박이나 비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당했을 때 그것을 참고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러 저 세계 만복으로 돌아다녔죠.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를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를 전부 복음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우선 바울에 대한 핍박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유대교인이었었던 것이죠. 유대교인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기독교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 전도 다니면서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아니면 그 이방인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때 말을 걸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부 회개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유대교인 중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 유대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 교인이 되어버린다면 자기네들은 설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악착같이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 했고 어떤 경우에든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신이 뭐 쿨 먹고 굶주리고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로 말미암은 고난이라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느냐면 이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권력 암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볼로파나 개바파는 바울을 존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아볼로하고 개바, 거기면 그에 속해서 그의 말만 잘 들으면 되고 그의 말과 어긋나는 딴 뭐 개바나 아볼로파는 바울과 바울파를 무시한다. 그죠? 개바와 개바파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유대교인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에 로마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받은 그 고난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반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내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밥 잘 먹고 살고 있고 선생으로서 잘 살고 있는데 존경받으며 살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이 위선자들이고 이 망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입을 막기로 결정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죠.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교인들하고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만 십자가 고난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예수를 고난에 빠뜨린 것은 사도들이 된 제자들도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했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핍박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책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십자가 핍박으로 밀어넣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예수 십자가 못 박는 이런 일은 안 했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한 유대인들은 멸절하는 길로 갔고 적어도 영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핍박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계속 예수 앞에 남아있으면서 그럴 때마다 책망받으면 돌이키고 그래도 남아있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또 책망받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점차 이 예수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칠 기회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의 차이는 둘 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본질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같습니다. 하나는 눈에 띄게 지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제자 무리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를 비록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핍박했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교회 말씀을 듣고 점차 이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모른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좀 더 알아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전에 예전 얘기죠. 초창기에 교회 왔을 때 저보고 인터넷에서 좋은 은혜로운 설교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설교 말고 어려운 설교 말고 은혜로운 설교 좀 해달라 은혜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들한테 제가 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 은혜로운 설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은혜로운 설교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런 자기 자신이 가만히 견디다 보니까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별 자기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큰 소란을 피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를 대하고 저한테 어떻게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물리적으로 못 박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남아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핍박하지 않는 그런 선한 사람이냐? 그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남아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기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이 안 되고 여기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말씀 앞에 남아있으면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변화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대적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서 말씀을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울의 핍박이라는 것은 바울이 받은 핍박을 나열하는데 이것은 전부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구원자에게 저항하는 그 모습을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때 핍박을 당한 즉 참았다. 그리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교인이나 아니면 그 자기 교회 고린도 교인들이나 그들이 바울에게 저항을 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측했던 것이죠. 당연히 예측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원래 예수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저항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핍박하고 뭐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전히 합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핍박을 당한 즉 참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는 비방을 당한 즉 또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고 참는 것이 그냥 말 안 하고 뭐 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뭐 때로는 뭐 책망도 했다가 때로는 상대방이 덤벼들면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참고 권면하는 일, 모든 행동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참는 것이 무엇이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행동을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참고 권면하는 것이다. 왜? 그들이 그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 이들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당연히 있을 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금방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길게 그것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때려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건 아니면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핍박을 하건 비방을 하건 상관없이 기다리고 제가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한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한 그 말씀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 읽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그 고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거 쓸데리 없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전부 저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이 나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 갖다 어떤 쓰레기 갖다 찢어 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그걸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사람이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 것을 놓치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놓아야 새 세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것을 놓으라는 이 얘기가 아주 원수가 하는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을 저쪽 쓰레기로 내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하는 이런 고난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난에 의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자, 읽겠습니다. 24장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병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은 그 간증을 했을 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놈은 이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옛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새 생명을 살려주면은 자기 자신이 죽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살려줄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아무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렇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죽음의 직전으로 몰리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생명이 자기 안에 와서 예수가 받았던 고난을 자기도 자신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예수 믿은 거죠. 여러분 밖에서 예수 백날 믿어봤자 이런 얘기 여러분 듣습니까? 그건 예수나 십자가 고난받는 거고 바울이나 고난받는 거지 난 여기서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전부 가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단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과 찢기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헬라어적 의미를 보면은 거기서 어떤 희생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페리카타르마타, 페리카타르마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지만 더러운 것은 청소를 한 다음에 버리게 된 오물이죠. 청소하면 먼지가 쌓이고 뭐 더러운 것 쓰레기가 쌓이죠.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를 한다는 얘기가 말씀의 물로 상대방을 청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의 물에 의해서 우리 생명을 받는 자들은 너희 더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야 하고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내서 여기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얘기를 해서 너네들은 이것이 악한 생각인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네 자신의 배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야 이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말씀에 의해서 그 때가 이 말씀으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서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더러운 것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더러운 것은 구원받을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구원받을 사람 안에 있는 더러움이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말씀에 묻어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묻어나왔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당신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돼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물에 의해서 그 더러운 것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죠.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 줄 몰랐네. 끔찍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더러움이 제거가 되는 거죠. 만약 이 더러움을 보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더럽다고 그래? 네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난 그냥 가만히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네가 더러운 놈이네 하면서 그 더럽다고 한 그 더러운 것을 드러낸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가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한테 그랬고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서 있는 그 더러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이 전부 멀쩡히 화장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여러분들의 본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가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되면 아 내가 이게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치욕적인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덮고 지나가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아 그걸 내 밖으로 밀어내야지. 내가 그걸 모르고 그랬습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여러분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죠. 이게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더러운 것을 얘기해서 너네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닦아냈는데 이걸 보고 오히려 너네들이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 네가 더러운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유대인들의 더러움을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죠. 깨끗한 수건으로 찍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색을 썼으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를 했더라면 예수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났겠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네가 문제야. 네가 왜 그걸 파헤쳐서 그러는 거야. 이건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네가 더러운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를 그로 말미암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가 받게 되는 핍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 때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찢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누구 것으로 탓하냐면 바울 것, 예수 때문에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그것은 바울 탓, 예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바울을 쓰레기 취급하고 예수를 쓰레기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더러운 것이 되었고 찢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했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그 취급을 당하고 있나요? 그렇죠. 교만해서 바울 없이 왕노릇하면서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바울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난 더러운 찢기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종류의 고난이 오가고 있을까요?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안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있는 그 요인을 제가 드러내는 거죠. 세상 것에 기대지 말고 독립하라,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드렸습니다. 둘이 샴으로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돈이든 이것이 자식이든 이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든 이걸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 아니면 나 죽는다 이렇게 붙어가 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샴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둘 다 망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 떨어져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우리는 이게 붙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떨어지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떨어지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떨어져야 내가 제대로 보니까 떨어지라고 얘기했을 때 떨어지기, 아 내가 붙어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말씀에서 고침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뭘 이게 붙어있다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 떨어지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고 붙어있는 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말씀 앞에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기회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게 됐을 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지적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부분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묻혀서 보내는 것이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이 더러 이게 나였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기 자신 인정하고 그걸 돌이키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치 않잖아요. 부인하니까 그런 사람 계속 그런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 자신 고치는 거는 말씀 듣고 깨우치면 돼요. 왜 이 여러분들이 더럽고 깨끗한 건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더러운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더러움과 찢기의 취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온전히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찢기와 이 쓰레기 취급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생명을 안 전하면 이런 취급 받지 않지만은 생명을 전하게 되면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찢기 취급받는 것이 십자가를 겪는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것으로 얘기한다는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다 헬라어 단어를 쓸 때 더러운 것, 찢기를 청소해서 나오게 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 자체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상대를 살려내는 그런 그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희생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쓴 것이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 취급받았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때 예수가 당한 고난, 그 고난과 같은 종류의 고난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바울이 인용한 더러운 것과 찢기라는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에레미야 애가 3장 4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기 에레미야 애가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나온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는 더러운 것이란 얘기요. 더러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더러운 것과 폐물, 찢기. 지금 바울이 사용한 찢기란 그 영어 단어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더러운 것과 찢기로 삼으셨으므로 삼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겪는 자기 자신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남한테 전할 때 당하는 십자가 고난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에레미야에게 나온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나의 십자가 고난이라, 이 얘기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한 폭력 사태,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폭력적인 행동, 이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전파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개입되는 사건인데 이것을 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걸 전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저쪽. 다들 교회. 밖에 교회가 그걸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이 십자가 고난을 제대로 전합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얘기, 쓰레기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고난을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지 못하는 거죠. 못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전혀 몇천 년 예수 믿어도 그냥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 그때 예수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본을 보였고 이제 다르게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의 사도들은 그 십자가 고난을 이 사도들도 겪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그 겪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처음 그 고난을 시작해서 땅에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받아낸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전하려면 여기 십자가 고난이 그들에게, 사도들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고난은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구원을 받을 때마다 구원 한 자에게 십자가 고난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자기 자신이 받는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받는 십자가의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 그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벽하게 2000년 전에 일어나서 제자들을 사도들로 만들었죠.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친다면 한 번 구원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했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도들도 자기 자신 개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구원할 그 상대방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가 했으니까 예수가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모든 구원에는 이 십자가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고난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이죠. 남은 고난 얘기는 앞으로 모든 고난들이 남은 고난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예측했던 그 남은 후대에 있을 그런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찢기를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고 여러분 밖으로 씻어내가는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순종함에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는 깨끗함만 남게 되죠. 정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 더러운 여러분 자신이 사라지고 정말 일절 깨끗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고 남들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변하게 지금 일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좀 행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도벌이 한 이 얘기가 우리가 흔히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들은 전부 여기서 육신적으로 내 고난을 받았고 힘들었고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뭐 이런 신세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주기 위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인들에 의해서 받는 후욕, 핍박, 비방 그것들은 전부 생명의 과정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견디고 참고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갑자기 예측 못했던 어떤 반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리라고 한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겪어나가야 이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전하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움이 말씀에서 씻겨 나올 그 상황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여기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뭔 잘못했냐 하게 되면 이 더러움은 여러분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들어가 있게 거기서 잠재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말씀에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이후에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몇 주 전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남들도 깨끗하게 할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대충 교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지 정말 좋은 길을 여러분께서 제시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빠짐없이 말씀에 의해서 더럽고 찢기 같은 것 여러분 안에서 다 제거하셔서 온전히 깨끗한 자로서 남은 인생 남들도 살려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